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 3서와 구약 사사기입니다.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친구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몸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겨우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대가 언제나 진리의 길을 쫓아왔듯이 지금도 진리에 충실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를 쫓아 살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돕는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대가 모르는 형제들까지도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대의 도움을 받은 형제들이 이곳의 교우들 앞에서 그대가 베푼 사랑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실 정도로 그들에게 주어서 떠나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관한 것을 전하려고 나선 사람들로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한 나머지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가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낱낱이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못된 생각을 품고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리 자체에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를 칭찬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써보내고 싶은 말이 많지만 종이와 먹을 써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그대와 만나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곳에 있는 친구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그곳에 있는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Be with me, Lord. I cannot live without thee. I dare not try to take one step alone. I cannot bear the loads of life unaided. I need thy strength.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사사기 제2장.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래야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을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신약성경 요한사도의 서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에서보다는 깊이나 내용면에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바울사도의 서신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에 비하면 작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깊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신약성경이 가장 많은 서신들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전달할 수 없는 또 다른 진리들을 증거하고 있는 데서 문체학 구성은 바울보다 단순하지만 그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는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하나님의 사도로 불림을 받은 형편이나 과정도 크게 다릅니다. 우리는 요한의 서신들을 쉽게 표현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사랑의 편지 혹은 진리의 편지라고 읽었습니다. 또 요한 서신의 특징대로 빛, 생명, 사랑이라는 표현이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빛이나 생명이나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연결되고 어둠이나 죄와는 관련을 가질 수 없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 요한일서의 또 다른 특징적인 표현 하나가 사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범죄한 후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로 빛이신 하나님께 나설 수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고 요한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어둠의 하수인들이 된 인류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전체 구성 속에서도 이런 이치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1장 1절에서 2장 28절은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 나눔이 가능한 교제의 근거와 의미를 말하고 2장 29절에서 5장 21절은 나눔의 실제적인 행위들로 영적 교제의 실현을 증거합니다. 당시 교회와 신앙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교회 밖으로는 영지주의를 경계하고 안으로는 형제사랑을 당부하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지는 사람이 반드시 그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이 가능하고 이것은 적어도 하늘의 천상에까지의 사귐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 말씀 중심으로 영원과 현실의 연결입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신의 영역의 신비는 깊은 경지의 지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기에 거룩한 신은 절대로 사람이 대면할 수 없다는 이론이 유행하는 가운데서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 논리는 그런 이론과는 너무나 다른 사실적이고 체험적이라는 사실을 이 요한사도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어쩌면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 부분과 다르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영원 속에서 육체로 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청각, 시각, 촉각으로 경험한 사실적인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은 전혀 접할 수 없다고 하는 신비로 치부하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증거가 이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셨고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후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에 확인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꽃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1절 하반절에 이 고백이야말로 구만리장천에 계신 사람들과 관련 없는 신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호흡하시고 잡수시고 기뻐하시고 우시고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을 옆에서 그분이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고 친히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만졌던 사실적으로 함께 움직였던 분이심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 중심으로 영원에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이유는 한결같이 진노하는 신의 그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제사하고 섬기는 것이 일반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을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역사 속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생명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중략을 하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출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땅에서 난 존재라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2절 중간인데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의 본체가 되셔서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증언하고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사건을 직접 본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같은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사도들이 본 것과 같은 생명의 사건을 우리 삶 속에 일으키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역시 이러한 생명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2절 하반절인데 영원한 영광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임하신 육체를 입으신 자체가 우리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요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험을 가진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상반절에 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같은 당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또한 생명을 맛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요한과 같은 도전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또 같은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진 개인 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하는 교회 속에서도 부끄러운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3절, 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기서도 생명을 보고 들은 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 간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과의 사귐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도는 물론 성령과의 사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3절인데 이 3절 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 15장 11절이죠. 생명의 역사를 보고 듣고 다시 전하는 것은 그 생명이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처럼 예수도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성령과의 사귐이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3절 상반절인데 어쩌면 유대인의 사도인 요한은 이 고백 속에서 예수도를 직접 본 경험이 없는 우리와 같은 이방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한 겁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복음의 행보에서 당연히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이 또 그 다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나 책임에서 끝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도의 생명의 신비는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나 성령을 통하여 체험한 사람이나 다르지 않은 생명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는 확인은 자신들이 경험한 같은 질의 생명을 함께 경험하는 교제, 즉 사귐을 위해서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3절 하반절의 확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4절인데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불가능했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신령하고 새로운 사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신령한 기쁨인 희락을 결과하게 됨을 마지막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의 심령이 바로 빛이신 예수도를 알고 섬김으로 얻어지는 것은 평안과 기쁨이고 겨우가 아니라 넘치는 상태로 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듯이 나 여호와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용기를 내어 가나안에 들어가라. 여호수아는 십계명 돌판이 든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들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여러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기르기도 했지만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우상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바알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들을 괘씸하게 여기시어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괴로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200년 동안이나 되풀이되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강해지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의 일입니다. 젊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하여 몰래 추수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용감한 기드온이여,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시오. 기드온이 깜짝 놀라자 천사는 말했습니다. 어서 일어나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오. 나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자 천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용기를 얻은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너무 많아요. 적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보내시오. 천사의 말에 기드온은 1만 명만 남기고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1만 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을 떠먹도록 시키되 손바닥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시오. 이렇게 해서 300명만 남게 됐습니다. 기드온은 이들에게 항아리와 뿔피리를 들고 공격하게 했습니다. 항아리를 부수자 그 속에서 횃불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피리를 불며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놀라서 저희끼리 마구 찔러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만세! 기드온 만세! 수만 명이나 되던 미디안 사람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이때 바다 쪽에는 블레셋 족속이 성을 높이 쌓고 살았습니다. 힘이 강해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 무렵 삼손이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게으른 자라는 묘사와 욕망이라는 표현이 함께 나온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욕망이라고 번역한 부분을 새번역에서는 욕심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둘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강하게 풍기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역시 이 단어에 담긴 의미의 폭은 어마어마하게 넓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대한 중립적인 용어를 써서 인간의 욕구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게으른 사람에게도 욕구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 하는 비난을 거듭해서 듣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나에게는 욕구가 하나도 없는 것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비록 희미하지라도 아니다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욕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남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욕구,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남을 기준으로 떠오르는 욕구를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그 일이 선한 것이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담아놓으신 귀한 마음입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에도 기운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는 그 순수한 욕구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은 특히 젊은이의 게을러 보이는 모습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마음이 많은 갈등을 겪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굶어 죽고 싶은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 21장 25절 상반절에 등장한 이 사람은 제가 빠졌던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나의 무력한 욕구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겪는 혼란스러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난처함,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갈등,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과 비겁함까지 다 창조주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길,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살아갈 때 작동할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해 놓으신 값진 욕구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본 사람은 그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아무리 게을러 보이는 사람도 그래, 이제부터라도 힘을 내서 좀 살아보자,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조금 빛을 보려는 그 긍정적인 욕구가 잠을 더 자고 싶은 욕구, 피해버리고 싶은 욕구 등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넘길 수 있습니다. 이제 26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네, 이번에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욕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죠? 이 말씀은 25절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25절에서 욕망이라는 말을 중립적인 위치에 놓고 욕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듯이 26절에서는 탐한다 하는 말을 중립적인 위치에 놓고 갈망한다 하는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갈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열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게으름에 빠진 사람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고 돈도 벌고는 싶은데 몸을 움직일 만큼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참 신기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은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는 힘들고 외롭지만 기쁘게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26절 말씀을 오해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붙일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에는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격한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필요한 만큼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복을 독점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끼지 않고 베푸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후히 베풀면서 사는 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저 경이롭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먼 것이죠. 의로운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고 많이 베풉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며 후히 베풀지만 부지런히 일하고 많이 베풀어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잊지 않아야 율법주의의 함정, 불행한 신앙인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부지런히 일합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일한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끼지 않고 베풉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솔직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언 2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네, 악인도 재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립니다. 신약시대에는 성전예배가 없어졌으니까 오늘날이라면 예배가 행해지는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연보도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가증하다 하는 매우 강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행하는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반절을 보니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했습니다. 아까는 욕구가 나왔고 여기서는 의도가 나왔습니다. 악한 의도를 지닌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악한 의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거액의 연보를 교회에 내놓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이 악인의 후한 연보는 풍부하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놓는 연보가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타협안을 제시하기 위해 내놓은 연보가 되겠습니다. 아직 교회 일원이 되지 않으신 분들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교회 안에서 악한 의도를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려는 목적에서 후한 연보를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의 위선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위선자가 아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은 사람들이 잘 때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지혜로운 집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